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시나요? 더운 여름에 최고는 역시 에어컨 밑에서 책 보는 게 최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제 지도와 관련된 책입니다. 사실 이제 지구본 연구소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세계가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여기는 왜 저래?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쫑긋 세우십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뭔가 생각을 하고 할 때마다 그 옆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좋은 지도책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실 지도라는 것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효과적인 정보 전달 능력의 결정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장이잖아요. 종이의 평면이에요. 입체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한 장에 들어있는 정보의 양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도라는 것을 하나 놓고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어떠한 지역,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굳이 옆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설명을 들을 때 그런 지도를 옆에 놓고 본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지구본 연구소를 사랑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라면 더욱더 지도와 친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 지도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취약한 그러한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래도 여러 가지 GIS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좋아지고 다종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디지털로 전환돼서 나오긴 합니다만 저는 항상 좀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지도라는 것을 절실하게 필요했던 나라하고 그렇지 않았던 나라의 역사가 만든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눈 돌리면 원래 알던 땅이에요. 이야기 들으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원래 익숙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굳이 지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거를 덮어씌워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더 먼 나라에 가서 무엇인가를 찾고 물건을 팔고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을 경영하고 제국이죠. 이러한 것들을 해봤던 나라들은 그러한 정보에 목말랄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땅, 새로운 지역,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가장 감명하고 확실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판단을 도울 수 있는 매체는 저는 지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오던 나라들이 잘한다. 라는 생각은 명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괜찮은 지도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로 프랑스 쪽에서 나와 있는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국경의 지도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랑스에서 출간된 이제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지도를 보다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죠? 뭘까요? 국경선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무식한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지리 시간에 그런 시험 문제 종종 나왔죠. 그냥 나라 땅덩어리만 이렇게 그립니다. 스케일도 없고. 그냥 해놓고, 자, 쓰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모양 보고, 아, 이거 미국. 이건 프랑스인가 독일인가. 이런 거를 이제 맞추는 그런 시험들을 많이 봤었죠. 사실 지도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국경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로 나오는 구글 맵이나 구글 어스나 보면 다 여러 가지를 킬 수 있고 끌 수 있는데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국경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도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땅 위에 선이 그려진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땅 위에 선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있죠. 대한민국은 군사분계선과 철조망이 쫙 가로막고 있으니까 있어요. 하지만 많은 국가들은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지도 위에 있는 그 국경선이라고 하는 그 선들이야말로 사람들의 상상력과 현실이 결합해서 만든 그런 것이죠. 국경이라는 것도 상당히 신기한 존재인데 그 국경이라는 것을 지도 위에 선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이 지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영토가 있고 그 영토라는 것은 주권 불가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 지구본 돌려보면 전 세계가 빼곡하게 모든 나라로 구획이 돼 있어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대로 야, 바늘 하나 꽂을 곳이 없어. 주인 없는 땅이 없네. 물론 있긴 하죠. 저 남극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프리카 동쪽에 일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인이 없는 그런 지역들이 존재를 합니다만 모든 지구상의 땅은 다 국가의 소유로 심지어 바다도 상당 부분이 나눠진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지도상에 빼곡하게 있는 선들은 국경선들이라는 것은 현재 2026년 이 지구라는 하나의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보여준다라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죠? 국가라고 하는 특정한 주체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국가 이외의 누군가가 땅을 소유한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가가 아닌 뭐 부족이라든지 누구의 땅인지도 애매한 그런 지역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도에서 보이는 것은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든 모든 국가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과거 징기스칸, 유목민족 이런 사람들은 자 어느 나라를 쳐들어간다 라고 해서 지도를 펴놓고 상의를 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보던 지도에는 선들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아마 선들이 의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지도에 있는 이 수많은 국경선들이라는 것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굳어지면서 각 국가의 주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 즉 근대 유럽, 근대 서구 문명의 발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여러 이야기를 복잡하게 많이 했습니다만 이 지도를 보실 때 선이라는 것을 잘 집중하다 보면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국경선이 왜 이 모양으로 그려졌는가? 이 국경선은 왜 짧고 저 국경선은 왜 길고 하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국경의 지도책이라고 하는 이 책은 왜? 라고 하는 우리가 어릴 때 사회과부도 지도를 처음 봤을 때 왜 이 나라는 이렇게? 라고 하는 그 왜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자녀를 두신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국경선은 왜 이래? 이 나라 모양은 왜 그래? 라는 답을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누구한테 물어보기는 좀 민망해서 못 물어본 이런 주제들이 있다 생각하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많은 지도책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땅 위에 있는 그 국경 이외에 다양한 국경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상과 관련되어 있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눈에 진짜 보이지 않는 그리고 과거에는 선으로 그리지 않았던 지역에 점점 선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면은 우리는 국경선 그러면은 이게 안 바뀌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경선이 새로 바뀌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해서 국경선이 거의 실시간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바뀌는 국경선, 새로운 국경선에 대한 내용들을 포괄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선이 아닌 지금의 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의적절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나 이런 지도책은 처음서부터 읽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어하는 무엇보다도 휴가철을 맞이해서 자녀들과 함께 한번 펴놓고 야 이거 한번 봐라 같이 보자 라고 하면 지리, 세계에 대해서 흥미를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책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분명히 종이책이죠. 요즘에 미국에서는 종이책 소비가 다시 늘어난다고 그래요. OTT가 너무 비싸지고 예, 여러 가지 구독 경제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일 싼 취미 활동이 책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많은 지도들이 있어요. 이 지도를 보다가 여러 번 구글맵, 구글어스를 켜서 해당 지역을 보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두 개를 같이 보면 되게 기분이 묘해집니다. 왜? 사실 구글맵이나 구글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수많은 정보를 보더라도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잘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냥 선이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어떤 특정 지역, 특정 나라에 대한 국경선에 대한 정보를 얻고 다시 그 지도를 켜서 구글 맵이나 구글어스를 켜가지고 확대를 쭉 해보면 되게 신기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가상의 선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살고 다양한 행동 패턴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자연과 인문환경에 영향을 주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디지털과 대조되는 존재로서 아날로그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린트된 책은 아날로그. 화면으로 보는 것은 디지털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구글어스와 지도책 두 개를 같이 보면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국경의 지도책은 판형은 좀 크죠. 당연히 지도가 있으니까 판형이 커야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한 200페이지 안쪽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닌데 당연히 다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지도가 있으니까 보는 맛이 이제 좋습니다. 사실 지도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수많은 정보를 그중에서 무엇을 취사선택할 것이냐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담은 지도책은 보기가 어려워요. 또 너무 간결하게도 알아보기가 어렵죠. 이 책은 기본적으로 국경이라고 하는 선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들, 익숙한 선들이 되게 도드라지게 보이면서 그 선에 담겨진 의미를 담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책이니까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책은 그냥 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보는 그러한 책이다라는 것들이 더 좋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일반적인 책들은 이제 뭐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만 이 책은 전체 6장,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매진말, 그러니까 합해보면 한 7장 정도 되는데 글자와 그림이 효과적으로 어울려지면서 과거와 현재의 지도 위에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 저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 어땠을까? 뒤에 가서 이렇게 쭉 먼저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머릿말로 오는데 저는 이 책을 처음에 보면서 이 머릿말을 좀 나중에 봤어요. 그런데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머릿말에서의 핵심은 다시 국경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잘 아시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유형무역의 장벽들이 막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시대의 어떤 지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저자가 쓰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는 되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왜 국경이 필요한가? 왜 국경이 필요하죠? 그러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다운 어떤 그러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는 그러한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서문에서 그러한 것들을 알려줍니다. 영국과 프랑스 양쪽 다 전 세계에 많은 식민지를 가졌죠. 우리는 그냥 양쪽 다 제국주의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지도책을 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영국의 식민지의 국경선하고 프랑스의 식민지의 국경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책을 읽어보라고 하면 되지만 너무 궁금하실 거니까 답을 말씀드리면 영국은 식민지를 만들 때 선을 그리면 이 지역을 내가 방어하기 좋은 지역에다가 선을 그린다는 거죠. 소수의 병력밖에 없는 영국이니까 항상 지형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면서 방어하기 좋은 라인을 식민지의 라인으로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프랑스는 육군 국가잖아요. 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 있고 인구가 많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면은 별로 영국이 걱정하는 면은 프랑스한테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그런 면이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국경을 잡았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나폴레옹 시대 이전부터 그리고 이후부터 계속 중앙집권, 효율적 행정, 중앙집권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선을 그리는 것이 좋을까? 이 지역을 점령해도 이 지역을 갖는다 하더라도 내가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없어. 그러면 포기하는 것이 프랑스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이야기예요. 그러고 들여다보니까 그런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죠. 어쨌든 사실 이 국경선이라는 것은 들여다보면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해보죠. 이 국경선은 누가 그은 거지? 우리는 이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국경선은 인위적으로, 어떤 국경선은 자연스럽게. 하지만 우리는 또 많은 나라의 역사에서 어느 인물, 주로 서양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지도 위에다가 큰 선을 긋고 표표히 사라집니다. 결국 그 선에 따른 많은 갈등과 책임, 논란은 터잡고 사는 사람들의 몫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또 매력은 그러한 선을 그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련성도 잘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본연구소에서 언급되었던 처칠의 딸꾹질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서 되게 반가웠고요. 그리고 이제 국경선을 설정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라고 하는 현실적 어려움도 머릿말에 잘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라는 것을 실제로 만들어보고 지도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과거, 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노하우와 관점이 잘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빡빡하다, 글자가 빡빡해 보인다 싶어도 머릿말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저자의 이 머릿말의 여러 이야기 중에서 제일 저의 상식을 깨고 저한테 충격을 줬던 그런 문장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연적 국경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든 국경은 모순되고 분쟁을 유발한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보통 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에다가 자를 대고 쭉쭉 그은 여러 가지 많은 선들 때문에 수많은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명제는 참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꼭 그렇지는 않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또 설명을 해줘요. 보다 보면 그렇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사람이 손으로 그은 게 더 합리적이고 분쟁을 막는 그러한 지역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구본연구소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배우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즉 자연적 국경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됐죠? 결국은 그 지역까지 내가 반드시 점령하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필요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강에 기반한 국경선이라는 것이 그냥 강이 있기 때문에 국경선이 설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 강까지 가고야 말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그러한 국경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정말 필요했나? 그것이 자연스러웠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많았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한 정치적 프로젝트라는 것이 사회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팽창주의 또는 제국주의라는 수단으로 만들어져서 더 많은 분쟁을 만들어낸 게 인류의 역사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경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저자는 첫 번째 제1장에서는 계승된 국경 즉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그러한 국경과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국경선이라는 게 과거에도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6세기 유럽 지도를 그린다라고 생각해보면 어디까지 국경선을 그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의외로 그을 곳이 많지 않습니다. 아시아나 남미 아프리카는 아마 더욱더 더 그랬겠죠. 그래서 이 저자는 현대의 국경선은 과거의 국경선과 어떻게 다른가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냥 선을 긋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얽히고 설킨 그 지역에 선을 긋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경선은 이 저자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공상이다. 하지만 그 선이 만들어진 국경지대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다. 이 사이에서의 괴리가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고 괴리가 없으면 안정적인 국경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국경선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19세기 후반 1875년에서 1924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라는 거죠. 19세기 후반 특히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제국들, 유럽 제국들이 붕괴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결과들이 빚어졌구나라는 것을 이 국경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 국경선의 10% 이상은 불과 30년 좀 더 지난 즉 1991년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경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영원 불멸이다라고 보지만 꼭 그렇지도 않음. 의외로 국경선의 수명은 짧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다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 그리고 유럽 사람들한테 던질 만한 질문을 던져요. 유럽인이죠? 그러면 유럽은 어디까지가 유럽일까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되게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고민인 이야기죠. 더더군다나 유럽 사람들한테는 더 그렇습니다. 왜? 지도를 놓고 보면 엄밀히 말하면 유라시아 대륙이잖아요. 유럽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딱 끊어서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프리카 끊을 수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 끊을 수 있어요. 유라시아라고 하는 이 대륙을 굳이 끊어서 유럽이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 끊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 지도와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인데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직관적인 라인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팩트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아닌데 라는 식으로 그런 관념들을 부숴줍니다. 우리는 유럽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유럽 사람들을 이해해야만 또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흥미가 가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계승된 국경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딜까요? 자연스러운 것도 있지만 아까 인위적인 국경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국경, 그 다음에 중국과 인도의 국경, 여러 서양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래가지고 뭐 듀랜드선, 레클리프선 등등과 관련되어 있는 선들을 쫙 모아가지고 하나의 지도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야 잠깐만 이거 어디서 봤는데? 라고 찾아봐야 되는데 이 저자는 한 장의 지도에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특정인이 긴 국경을 그은 것들을 하나의 장으로 모아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 이 지역은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의 매력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실 아시아, 유럽 여기에 대해서는 알지만 다른 지역, 아프리카, 남미에 대해서는 몰라요. 특히나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보다도 더 모르는 지역이 남미 같은데 남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경 분쟁과 관련돼서도 이 저자는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밸런스가 좋은 책이다라는 점이 많이 들고요. 이 책에서 제가 매력으로 느끼는 것은 이제 머릿말과 더불어서 제 2장 같아요. 2장은 주로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퀴즈 문제. 세상에서 가장 많은 해양 영토, 그러니까 바다와 관련되어 있는 영역을 자치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일 것 같으세요? 뻔하지 않은 나라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겠죠. 맞춰보시죠.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바로 프랑스입니다. 엄청나게 큰 대서양 태평양에 있는 섬들을 보유하거나 섬들을 보유하지 않거나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결과가 차이 난다라는 점이 힌트입니다. 한번 보시면 의외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저는 이 장에 주로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왜 했는지를 읽다 보면 순간적인 느낌이 왔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해양국가라고 그러면 바다와 친한 나라, 그럼 어디죠? 보통 앵글로색슨, 미국, 영국,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독일 이런 나라들은 대륙국가. 그러면 프랑스는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는 보통 프랑스는 육상, 대륙국가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진 않아요. 프랑스는 항상 스스로를 해양국가라 이야기를 하고 해양과 관련되는 많은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보면은 이 프랑스와 해양과 관련된 정보를 또 간결하게 그리고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프랑스와 해양과 관련된 이걸 보다 보면 막연하게 알던 프랑스 해군의 무기체계는 왜 다른 나라랑 좀 달라?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프랑스의 행정체계는 왜 그렇게 복잡해? 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면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프랑스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본연구소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스발바르 제도. 어디 있죠? 저 북극해 근처에 있는 노르웨이 땅이라고 보통 알지만 이게 노르웨이 땅인가? 러시아 땅인가? 잠깐 복잡한 면이 있다고 그랬죠. 말로 들어서는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도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저 북극과 관련된, 러시아와 관련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만 찾아봐도 상당히 재밌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구본연구소에서 스쳐 지나갔던 많은 내용들을 복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퀴즈.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스피해는 바다인가요? 호수인가요? 한번 들여다보시면 또 정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을 다종다양하게 담구고요. 그럼 물에는 바다뿐만 아니고 강도 있죠. 그러면 강에다가 국경선을 긋는다. 뭐 많은 나라들이 강에다 국경선을 긋죠. 그러면 어디다 그어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당연히 강 가운데 긋지. 이게 제일 공정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한쪽 저쪽으로 치우친 저쪽 강변이 국경선인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국경선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참 복잡하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빼곡하게 이제 모여있는 지역에서 바다의 영해는 그럼 과연 어떻게 짓지? 왜? 육상 국경을 연장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육상 국경을 연장하다 보면 다 맞나? 이런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서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기니만 주변 지역이 딱 그런 지역이죠. 그러면 이런 지역의 해상 국경은 어떻게 될까와 관련돼서도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긋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땅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 책은 바다 위에 어떤 선에도 많은 것을 알려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로 따지면은 사실 4장이 상당히 재밌어요. 4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퀴즈 문제 내기 딱 좋은 그러한 이제 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국경들을 제 4장에서 많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복잡한 국경이 어딘가라는 그러한 이제 내용도 제 4장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월경지와 관련된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국경 안에 다른 나라가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나라가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와 관련된 내용들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뭐 다양한 면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긴 국경 어디지? 가장 짧은 국경은? 가장 높은 국경은? 이런 것들 막연하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찾아볼 엄두는 안 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책의 매력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6개월마다 합의에 따라서 주인이 바뀌는 그러한 국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가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데 어우 금방 여기서 이 나라 넘어갈 때 왔다 갔다 하면 돼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골프장은 어느 나라 거? 건물이 있으면 어느 나라 거와 관련된 이야기도 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4장까지는 상당히 재미있고 유쾌하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5장, 6장으로 가면은 약간 좀 분위기가 심각해집니다. 왜? 분쟁과 국경인 거죠. 사실 분쟁이 현대사회에서의 어떤 국가 간 또는 내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을 다시 긋고 나면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나를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분쟁에 대해서 우리와 멀고 그 나라들이 가난하면 잘 모릅니다. 대표적인 곳이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하는 소말리아, 소말리란드, 에티오피아, 지부티 그리고 이런 지역이죠. 이 지역의 복잡한 국경과 관련돼 있는 상황들도 따로 정리를 해서 담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들어도 맨날 헷갈리는 그러한 지역도 친절하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같은 지역이죠. 저도 여러 번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인난식 교수님이나 이런 분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복잡한지를 설명을 했지만 계속 잊어먹습니다. 그럴 때 이 책 다시 꺼내보시면 명료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제 기억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죠. 유고슬라비아. 기억나십니까?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를 알고 있으면 연식이 대충 나오죠.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하고 싶어도 이 책을 보시면 한 장에 딱 나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국경을 보고 있으면 왜?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러시아 특화, 러시아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 정확히 말하면 소비에트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의 국경선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다시 갈라졌는지 지금 벌써 하나하나 뉴스를 30년 전에 보던 사람들은 알지만 지금의 눈으로 보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일일이 찾아보기도 갑갑합니다. 근데 이 책은 제6장에서 제국의 변경이라는 타이틀로 주로 러시아와 관련돼 있는 그리고 소련과 관련돼 있는 형성과 붕괴, 변화를 지도로 잘 보여줍니다.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해도 되고 굳이? 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특히나 유럽 사람인 이 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는 주변을 왜 주변 국가들을 왜 불안하게 하고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답을 이 지도로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하지만 이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은 아니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6장도 러시아와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부터 먼저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구본 연구소 독자라면 한번 갖다 놓고 꽂아 놓고 수시로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막연하게 생각되는 나라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말로만 듣고 있어도 재밌지만 지도로 보시면 훨씬 재밌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자의 생각은 잘 알겠어요. 수많은 정보들을 빨리빨리 전달하고 싶은 생각은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그랬으면 페이지가 500페이지가 넘겠죠. 그러니까 조금 내가 이런 지도와 관련돼서는 내가 상급자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든 간에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지도와 관련돼서는 특히 세계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좀 초보자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책임은 충분하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거면은 그때 가서 찾아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항상 적극적 학습이 머리에 오래 남는다라는 뻔한 말씀 다시 드립니다. 항상 이 지구본 도서관의 맨 마지막 멘트에서는 이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저자가 쓴 책이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참 유럽, 특히 프랑스,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예술적인 측면의 지도책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와요. 사람들의 관심사,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책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항상 아쉽죠. 그냥 막연히 우리나라에도 한 권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우리는 제국주의를 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시아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새로운 지역을 이해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지도를 만들고 그리고 읽어야 될까? 라는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분께서 좀 이런 것들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10년 내로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을 많이 팔아주셔야 출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힘을 내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물 급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것처럼 좋은 수요가 좋은 공급을 만든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오늘 이 책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철에 옆에 두고 한번 보시면 제일 좋을 책, 국경의 지도책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